자, 14장에 1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3장에서 그 쫓겨난 용이 혹은 그 하수인들이 하는 짓이 누군가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14장 1절에 나오는 이 장면에 대한 흉내가 13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올 얘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시온산에 써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용도 흉내를 낸 게 13장입니다. 여기는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13장에서는요? 그 용이 등장했죠? 어린 양하고 용은 어떤 느낌이에요?
예?
네? 아, 반대요? 용은 왜 그렇게 써 있었죠? 아, 쫓겨나서 분해서,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12장 끝에 보면, 그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용이 바다 모래가위에 써 있는 이유는요? 아예 간단하게 싸우려고. 용은 지금 싸우려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어린 양은요? 뭐 여기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느낌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써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린 양은요? 시온산이에요. 바다 모래는 지반이 약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이겠지만 시온산은요? 아주 견고한 곳입니다. 그 어린 양이 건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은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더라고 말하죠. 근데 그 용이 거느린 그 사람들은요, 짐승의 표가 있었다고 말하죠. 이 어린 양의 수가, 아니, 어린 양이 거느린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더니, 그 용도 자기 거느린 백성의 숫자를 6이라고 말했잖아요. 아주 그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입니까? 14만 4천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4천만의 20%만 되면 몇 명이죠? 4천만의 20%만 하면 800만이죠? 우리나라에만 해서 예선 탈락할 사람 억수로 많네요. 14만 4천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일 뿐이죠. 옛날 어느 사이비 집단이 모든 교회들은 다 썩었다. 우리에게로 와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제한 입적의 정원이 14만 4천 뿐이다. 빨리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이비 종파가 많이 커졌습니다. 요새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짱이들 숫자만 해도 14만을 훨씬 넘었거든요. 자, 그런 헛소리나 장난 좀 안 쳐야 되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조차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띈 숫자입니다. 그거하고 상대되는 666도 결국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2절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매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그럽니다. 많은 물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 같더래요. 많은 물은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폭포?
괜찮네. 많은 물을 두 글자로 하면
다수.
다수. 솜씨 좋다, 따뜻해. 큰 물이잖아요. 큰 물을 한자로 하면요. 아니, 아니. 에이, 참네. 큰 물을 한자로 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큰 물이란 말 많이 썼어요. 큰 물 났다 그러잖아요. 홍수지, 홍수. 그래, 많은 물 소리는, 이제, 막, 폭포도 좋은 현상인데, 기본적으로는 홍수 같은 거요. 많은 물이 그런 거다는 거 염두에 있으면 두셔요. 그러면 홍수일 경우도 있겠고, 폭포일 경우도 있고, 근데 홍수가 무슨 소리가 나나요?
나죠. 물 흐를 때.
물 흐를 때 소리가 나요?
예.
어디 커요?
어쨌든, 성장했을 때만 크게 나죠.
나는 그 물 많이 흘러가도 소리는 잘 못 들었는데.
저희 집 이쪽에 옛날에 90년대인가?
잠깐만요. 네. 어디에요?
오천.
오천?
예. 네.
오천에 그렇게 깊은 계곡이 있나요?
한 번, 맥가에요. 물 흘렀는데, 그냥 잔잔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엄청 커요.
우리는, 예, 우리는 큰 홍수가 나도 소리가 별로 잘 안 날 여지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곡이 다 깊어요.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쏟아져서 내리치기 시작하면요, 바위가 구르고 그냥 막 그냥 엄청나게 흘러내려갑니다. 거기는 소리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잘 없어서 이해가 조금 잘 안 되긴 한데, 야간 깎아 지른 듯한 계곡에 엄청난 물이 쏟아져 가면서요, 바위가 구르고 터져나가고 이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해하기 좋은 것이 거대한 폭포 같은 걸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물소리하고 같은 소리가 그 다음 나오는 내성이죠. 그러면 저 내성, 번개, 천둥 치면 겁나요 안 나요? 에이, 뭐 전기가 뭐 하늘의 전기와 땅이 이래 뭐 어쩌다 나는 소리인데 그게 뭐 그랬끔. 멀리서 나니까 모른데요. 진짜 가까운 데서 천둥 소리 나면은. 그러면 큰 소리 들으면 오그라듭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천둥 소리나 아니면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서 내는 소리만큼 무서운 건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할 만한 그런 소리가 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어본 바가 잘 없는 표현이라서. 근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거든 한번 겪어보세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데 계곡 근처에 가서 이렇게 한번 써보면요.
저 어렸을 때 영동 군내 산골에서 잠깐 살았었거든요.
네?
그 금강줄기가 이제 거기서 산골이니까 강이 그냥 얕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초등학교를 가고 이제 이랬는데 보통 때는 그냥 작은 나룻배 하나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이었는데 이제 한 번씩 여름 되면 물이 위에서부터 이제 네. 그쳤잖아요. 근데 산골짝에 모였던 물들이 넘어오면 옆에 논 있는 데까지 이렇게 굉장히 깊어지면서 홍수물이니까 사람 물이 막 황토물이 떠내려가면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옆에 서 있으면 아 진짜 막 잘만 들여도 떠내려갈 것 같다.
빨려들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강이니까 물살하고 그 밑에서도 뭐 잔자갈들은 그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 속력이 굉장해요. 진짜 아, 급류에 휘말린다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옆에 서 있어도 저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이제 많은 물소리 하면 좀 느낌이 온다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여기
실감이 좀 나나요? 아, 그럼 실감이 좀 나요? 무서운 겁니다. 무섭다고 지금 해놔놓고 지금 무섭다고 지금 조리사님이 그래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안다 별 표정들이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섭고 거대한 소리가 이 요한의 귀에 뭐처럼 들려요? 뭐처럼 들린다고요? 쉽게 말하면 검은 것 소리처럼 들리더라 이럽니다. 아니 누구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였고 오금이 저릴 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검은 것 소리같이 들리나요? 그런 예가 들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소음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적인 음악이 되고 그런 건 있죠. 어떤 사람은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께 사시는 그 말씀이 그야말로 금은거 소리같이 아름답게 들릴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소리가요? 완전히 그냥 겁에 질리도록 해버리는, 겁에 질려버릴 사람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뭐 공상 소설 같은데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소리 질러서 적을 죽이는 그런 뭐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크게 소리를 지르면 적만 죽어요. 아군은요? 괜찮아요. 야, 그거 괜찮겠다, 그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훗날 심판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가려내고 심판해야 될 대상을 가려내고 할 때 이런 방식이 동원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백성을 분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소리 한번 지르면요, 그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검은 거 소리 하면 될 텐데 검은 거 소리 안 그러고 뭐라 그러나 보세요. 예,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검은 거 타는 것 같더라. 이 말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검은 거 쉽게 타지 않지만 예. 타는 것 같이 아름다운 소리로
그냥 검은 거 소리더라 이러면 그 말이잖아.
느껴지기에 실제로 타는 소리는 검은 소리 아니었지만 그런 것처럼
어렵게 떴네요.
아, 뭔가를 말하려고 이 표현이 약간 이래 어려워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랬는가 하는 건데 검은 거 타는 소리 같더라 이러면 될 텐데 왜 거기다가 하필이면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검은 거 타는 소리라고 타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거 타는 자들 요걸 만약에 다른 말로 바꾸어 넣는다면요? 예? 전문가 맞습니다. 바이올린 전문가는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그러는데요. 검은 고 전문가는 뭐라고 부르죠? 아니, 우리말이 잘 없나 모르겠다. 검은 고의 전문가가 타는 것 같이 아름답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검은 거 소리라고 다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악기 소리만 말해도 참 좋은 건데 그것도 아주 전문가가 다루는 소리와 같더라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제가 어디 가면 아 저도 저 바이올린 좀 만지거든요. 근데 우리 권현정 지사님 바이올린 만질 때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나. 그래서 한 번은 악기 탓인지 사람 탓인지 한번 보자 싶어서 줘보세요. 그리고 끌고 봤더니요 사람 탓이네. 악기가 좋아서 잘 나올 건가 싶어서 끌고 봤는데 여전히 비슷하게 뻑뻑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 탓이구나 제가 그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르면 소리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문가들이 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 그런데 그 소리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끔찍한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3절 보십시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니 무슨 노래가 14만 4천은 부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못 부르더란 말입니까?
안 들리겠죠.
안 들려요?
네.
들리긴 들릴 텐데 안 들리는 것보다는 들리긴 들릴 거예요. 그런데 끔찍하게 들리거나 그 앞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와 뇌성 같은 것이 요한의 귀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검은 거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도요 14만 4천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노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노래로 들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예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세요. 고린도전서, 아니,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그, 냄새 이야기 납니다. 향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고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향기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향기가 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향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가 그런 게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포로를 잡고 귀환을 할 때요. 귀환을 할 때 그 개선 행렬에 포로들이 많이 끌려옵니다. 그때 그 개선 행렬을 맞이하면서 길가에 향을 많이 피워놓고 그래 있는 겁니다. 로마 백성들이나 로마 군사들이 그 향을 맡을 때는요. 이거는 개선을 환영하는 정말 생명이 이르는 향기입니다. 반면에 끌려오는 포로들에게 있어서 그 냄새는요. 이건 죽음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요. 분명히 같은 소리고 같은 노래인데도 대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그 동전의 양면성처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끔찍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4절 갑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으러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야, 이거. 그럼 4절, 5절. 어느 구절이 제일 걸립니까? 좀 찔리는 데 없죠? 5절 얘기하려고 그러지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꼭. 그러면. 와, 거짓말 많이 해요?
하지요.
아, 낮에 사는 5절 거짓말이 좀 찔린대요.
안 찔려요.
안 찔린다고?
목사님 그거를 찍으려고 그러지요.
안 찔리면 말하지 말지. 그건 너무 속은 왜 들여다보고. 난 4절이 좀 걸리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건 여자들이 문제라. 아, 여자도 여자 나름이에요. 나 이 맨날 여자들 만나고 놀아서 이 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절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여자들은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에 뒤에 나오는 음녀, 그러니까 음행의 대상으로서의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더불어서 음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뭐 남자 여자 이런 구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상에게 절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가면요 어린 양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죠.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 인도해 가는 과정이 그 다음에 보시면 구속이란 단어를 씁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해서 인도하는 거니까 이 어린 양의 인도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두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뜻이 뭐예요? 구속 구자는 구원한다는 얘기일 테고 속은 뭐예요? 속한다가 뭐예요? 값을 주고 구원해낸다는 뜻입니다. 구속이요. 발음 잘못하면 구속이죠. 구속은 뭐예요? 속박해서 잡아넣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차 가두는 게 구속이고, 구속은 값을 주고 구해낸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이 무슨 값을 줬어요? 어린 양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따라서 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결코 쉽게 따라가는 길은 아닌데, 그렇게 따라가서 그 다음 뭐가 되는 거 아닐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자,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또 무슨 뜻이에요? 구약을 잘 모르고 이걸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본문이 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네, 예. 항상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뭐 그런 의미인가요?
기가 막힌다, 참말로.
맞아요.
교회는 나오도 안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놀라운 답변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뜻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그럴 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는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첫 열매는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 열매가 달리는 걸 딱 보면요,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가 이것과 동일한 것이 열릴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 어느 쪽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어쨌거나 자유입니다. 예, 앞에 앉을 자격이 있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14만 4천이 서 있는 이 모습은, 이 시온산이 곧요 나중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 이것이 장차 우리의 모습인데요. 요한은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6절부터 갑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약을 하면 이래 되죠. 땅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땅에 가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에 가는 백성들?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기도 하고, 우리도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게 되겠지만, 지금은요, 이 땅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모습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11절에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거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성도의 모습은 요구하고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걸 위해서 12절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뎌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고 견뎌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장차 소망은 이루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참 인내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 참, 아까 하나 빠뜨리고 내려왔네요. 그 5절 다시 거꾸로 가세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랬죠. 거짓말 하는 사람이 이걸 보면 좀, 이게 좀 찔릴 여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이게 우리가 아이들 공갈치느라고 가끔 하는 거짓말이라, 아니면 이웃 사람들하고 살짝살짝 하는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당연하대. 당연하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14장 앞에 나오는 그 13장, 용과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거하고 이게 연관을 지어와야 합니다. 그 용과 그 하수인들이 하는 그 거짓말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13장, 14장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과 대조를 입으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여기에 거짓말이 단순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요. 용과 그 하수인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던 그 거짓말을 수용하지 않았고 그런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요 단어 하나만 탁 끄집어내가지고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이해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뭐 아들 좀 가르치라고 가끔 뻥도 치고 거짓말도 좀 하는 건 그건 괜찮죠? 그 괜찮다는 말도 있는데 성경에 거짓말한 사람이 가끔 있죠. 거짓말하다 죽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거짓말하다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무엇이 거짓말이냐라는 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이게 진짜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라합도 있고 철급대가 산파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했는 말은 거짓말 아니네요. 제가 보기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목숨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내려와세요. 8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천사들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해나가는데요.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하는 이 표현은 그 과거형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무너진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성이 무너져서 사라진 건 오래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지금 와서 뭐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허락하고 떠드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그 뭡니까? 실제로 그 땅에 있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이 아니란 얘기가 되죠. 그러면 초믿기 선거들은 무너지리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라고 생각했을라는 생각이 많죠.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황제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거 무너질 거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너질 바벨론성 뭐냐, 믿는데 장애가 되는 거짓 우상들요. 늘 성경이 그럽니다만은 음란으로 대비되는 현대, 대표되는 현대 문명,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허물어질 것이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8절 끝에 구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 바벨론 성이 무너져야 할 이유는 요겁니다. 모든 사람을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 정성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뭐 포도주 그렇게 눈 번쩍 안 뜨이니까 괜찮은데 이걸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 그러면요? 대단한 유혹이죠. 나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슨 술 주문할 때도요. 몇 년도 무슨 뭐 이름 있대요. 몇 년도 무슨 포도주 이렇게 샀고요. 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게 참 다행입니다. 뭐 주문할 때도 에이 통일하지 뭐. 그냥 간단한데 지금 뭐 책이 주문할 때 복잡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포도주는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몇 년도 산 무슨 무슨 포도주 뭐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포도주로 유혹한다는 거냐? 유혹받을 만한 좋은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 다음 뭘로 하느냐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는 음행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행이지만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그걸 음행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잘 모른다 그죠? 넘어갑시다. 뭐 그게 알 필요 있나요? 바람 피우러 다니는 사람이 나 바람 피우러 간다 이러고 바람 피워요?
취미요?
그 취미생활이요? 로맨스고 낭만이고 그 다음에 또 풍류고 인생의 맛을 아는 거고 뭐 좋은 말 다 갖다 쓰면서 뭐한 짓 하느냐? 음행을 저지르죠. 근데 본인들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유혹하여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결국은 뭘 마시게 하는 거니까?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게 진노의 잔일 줄 알았으면 안 마시죠. 처음엔 유혹이에요.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노로 마무리 지어지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빨려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멋진 것으로 유혹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포도주가 유혹이었지만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우리를 뭘로 유혹하는지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요? 세상이 나를 뭘로 유혹하고 나는 뭐에 잘 끌려서 넘어질 여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혹시 약한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아들 그러면 이게 맥을 잘 못 쳐요. 아 공부해야지. 어느 집에는 남편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텔레비전 틀면 난리가 난데 아 공부하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이 시간에 텔레비전 틀면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 뭐 하는지 알아요? 끄는 사람도 있지만 안 끄고 돌려요. 어디를 돌리냐 하니까 낚시 TV 아니면 바둑 TV 소리 다 죽여놓고요. 세상에 아 공부한다고요 텔레비전 소리 다 죽여놓고 낚시 TV 보고 있거나 바둑 TV 들여다보고 있는 이 불쌍한 아바이들. 왜요? 아 공부하는데 이게 막 세상에 절대 명제다. 그래가지고 저 집안의 가장들을 너무 불쌍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큰 소리 가끔 쳐봅니다. 한 번씩. 지 공부는 지 공부고 내가 지금 뭐 날마다 보는 텔레비전이가 한번 보겠다는데 그래서 볼 필요도 없는 거 뻥 틀어놓고 소리 내놔놓고 앉아가 뻗티 보지 난 그거 뭐 별로 오래 한번 객기 부려봤다가 잠시 있다가 뭐 그걸 알아서 항복해. 근데 사람마다요 약점이 조금씩 다른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에 끄떡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 걸려서 잘 넘어지고 이런 거니까 우리 스스로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에 나만 나기는 그런 걸 잘 알았어요. 그렇게 공격을 해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조금 더 그 방비를 잘 하세요. 여자들은 뭐 보석이 좀 약하다네요. 전에 어떤 그 친구 지사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어머니 때문에 못 사겠다. 왜? 어디 가서요, 이쁜 보석류를 보면 사달라 한대요. 그 아들님이 한다는 얘기가 약간 노망인 것 같아, 이래요. 옛날엔 안 그러시더니 갑자기 요새 비싼 뭐 보니 이쁘더라고 사달라 소리를 안 하나, 그 다음에 무슨 보양 누가 좋다 하더라 그러면 다 사내라 하고 그런대요. 연세 많이 들어서 그러면요, 관세도 못하고 안 들을 수도 없고 미치겠대요. 돈은 없고. 그럼 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약한 그런 면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바벨론은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구절도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따 끊읍시다. 여보, 이 천사가 세 명이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호소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종말이 곧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저 세상에 종말이 되면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경고를 바라게 될까요? 말하자면 이 내용이 세상 종말의 이야기냐 아니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당부하는데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건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인 걸 잊지 마셔요.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종말에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천사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소리를 질렀나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외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꼭 종말이 돼야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임한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거잖아요. 회개 안 하면 그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회개 안 하면 심판이라는 얘기죠.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가 핵심이지만 만약에 믿지 않으면 무슨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늘 따라다녔던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경고하는 이 이야기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얘기나 동일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종말이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 이런다 저런다 자꾸 그럴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 이야기 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중간에 다시 보십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입니다. 이걸 마시면 진노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요, 섞인 게 없대요. 섞인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네? 지독한. 아, 독하대. 섞인 게 없으면 왜 독하죠? 섞인 게 없으면 왜 독하죠? 네?
원액이잖아요.
원액이잖아요. 맞아. 원액은 원래 독한 거예요. 네, 자꾸 주고받으니까 답이 슬슬 나온다. 여기에 섞인 게 없다는 것은 희석시키지 않은 것. 그러니까 원액, 그럼 되겠네, 그죠? 원액 그대로라서 독한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료수를 희석해서 먹는 게 별로 없잖아, 그죠?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실수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지고 음료수로 쓸 거라고 한 병을 샀어요. 근데 컵에 먹다가 막 죽을 뻔 했습니다. 아이, 사람들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씨. 그래서 내가 잘못 샀구나, 그러니까 밀어놔놓고는. 그래도 이게 분명히 음료수라고 샀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먹냐, 버릴 수도 없고 하다가 이제 그 문구를 읽은 겁니다. 문구를 읽다 보니까 낮은 단어가 하나 보여요. 그래, 이게 뭐냐 싶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짐작에 아, 희석하라는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네 배로 희석을 시켰더니 아, 아주 좋은 음료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서양 사람들은요, 그렇게 희석 음료가 참 많아요. 희석해서 먹는 거. 그래서 그 문구를 그냥 어쨌든 끼 맞춰가지고 네 배로 희석하라. 그래가 희석하다를 영어로 그때는 알았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희석하다가 영어로 뭔지 혹 아시는 분 계세요?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남아있는 거죠, 뭐. 근데 여기는 그 진노의 잔을 아예 희석도 안 하고 매겨버리면요. 우리 집에 그 희석해야 되는 것 중에는 600배 내지 800배 희석해야 되는 음료가 있어요. 프로폴리스 원액요. 600배 내지 800배를 희석하라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그게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 이거 좋은 거다 그러면 집에 갖다 놓고 애들 바르고 먹이라 이래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걸 원래 그대로 아가 되겠다 아닙니까? 아가 죽을 낳고 그냥 벌벌 뛰사 하세요. 이러다가 아 잡겠다 싶어가지고 버려버렸다 아닙니까? 프로폴리스 원액 100ml 한 통이면요 보통 한 10만원 안팎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걸 버려버렸어요. 무슨 아답겠다 어떻게 이런 걸 가져. 그래가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간판했죠. 그게 돈이 얼만데 내빌었냐고 어디서 아 잡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왔나고 난리를 쳤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600배 내지 800배 정도를 희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ml 한 통이면 우리 생수병 4병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두고 먹어야 될 건데 세상에 희석 안 시키고 그걸 그대로 퍼먹이니냐? 진노의 잔 가는 게 여기 섞인 것이 없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란 얘기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유황들은 여러분 바짝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소돔고모라죠. 소돔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란 얘기죠. 그러면 훗날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고모라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소돔고모라는 거의 끝났는데
아.
여기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고. 그렇죠. 소돔고모라가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그건 단회적으로 끝난 겁니다. 한 방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심판은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소돔고모라 그거는 맛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맛배기는 공짜죠. 아, 그 참 맛배기 좀 씁쓸하더라고요. 언젠가 이마트에 보성살인가 가격도 싼데요. 되게 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포대를 사 먹었는데 어느 날 세상에 그거 사러 갔더니 그냥 왔어요. 왜? 하니까 그전에는요 그냥 맛대기라고 사게 줬고요. 이제 그다음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못 사고 그냥 왔더래. 야, 그런 줄 알았으면 싸게 줄 때 그 정도 사놓는 건데 그러고 다른 거 사가 왔더라고요. 많이 비싼가 봐요. 맛배기는 공짜입니다. 싼 겁니다. 소돔고모라가 그렇게 끔찍했다 해도 그거는 맛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가기. 멸망이란 단어예요. 멸망의 뜻이 뭐죠?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멸망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핏 읽을 때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느낌이요. 안 믿으면 완전히 멸해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지극해요. 안 믿고 죽은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안 믿고 죽은 사람요? 다시 살려냅니다. 진짜!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살려냅니다. 살려내가 뭐하는데? 영원히 심판은 그것도 단회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 안 믿는 자는요? 영벌. 하나님 진짜
왜 그러나 몰라요.
그럼 뭐 왜 그런지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지독한 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지독해요? 쉽게 말하면 죽은 놈 다 살려가지고 악착같이 벌줘야 되는 하나님. 그럼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그만큼 스스로 죽기까지 또 사랑하시는 만큼.
그러면 사랑이 크면요. 반대로 질투도 큽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질투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반대로요. 이래도 안 듣는단 말이지. 이런 질투는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현재 옛날에 그 수영복에는요. 요 옆구리에 조그마한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요즘 잘 없던데. 그 주머니는 칼로 다니는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발에 쥐가 나면 꺼내가지고 발을 그어버려라. 그래서 피를 빼면요. 그 쥐가 풀린다고. 조그마한 그 칼을 하나 넣어 다니고 수영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수영복은 그랬어요. 근데 내 친구놈이요. 수영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바닥, 다 나와가지고 피 엎어지더니 지났다! 이렇게 하더니 꺼내가지고요. 예상 그렇게 집 앞가락 쑥 걷더라고요. 나 저놈 진짜 지독한 놈이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위급한 상황 안 되면 내 스스로 못 그을 것 같은데. 전 아직 밥 잡는 거 그거 저거 끔찍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급하지만 칼 가지고 찌살 지 끊는 거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 발가락을 제 손으로 지 끊는 놈, 이야 저거 지독한 놈이다 이 생각을 해본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런 분이니 심판을 행할 때는요, 심판 역시도 지독한 측면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뒤집어서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 잘못 걸렸으면. 진짜 저 잘못 걸리면. 이 끝장이 나버리면 시원한데 이 끝장 안 나면 이런 끝이. 그래서 영벌과 영생이란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런가 하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참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를 조금 뒤집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게 공가를 치고 그래도 되냐? 아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가를 치는 거, 이건 참, 이렇게 심한 공가를 친다면 이게 이제 기독교는 좀 저급한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물으면요, 믿으면 되지. 맞아, 뭐 좋은 답이네요. 믿으면 되지. 왜 그런가 하니까 성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이 끔찍한 심판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12절 그 다음에 13절로 가야지 안 될까요? 13절에 보시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니 믿으면 되지. 믿으면요 복되다고 말하는데 그러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이 쉴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자꾸 무서운 심판 얘기를 하는 것도 심판이 주 목적이가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죠. 제발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는 사정입니다. 이게 심지어 독생자까지 희생시켜 놔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 공모 필요 없고 노력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사정사정하고 있는데도 골이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공 가르치면 되냐 이러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믿으라고 믿을 수 있는 쉬운 길을 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면서 뭐 저급한 종교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 읽을 때 흔히 잘 못 읽는 게 자금 이후로를 막 눈도 좀 침침하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읽었냐면 지금 이후로 읽었습니다. 이 자금 가는 게 한자 표시입니다. 뭐 지금 이후로라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즉 순교하는 자는 복되다 이러면 그럼 그 전에 죽은 사람은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안 믿은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기회를 왔는데 놓쳐버린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그 예수님을 몰랐다가 죽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사실 이게 억울은 아니에요. 억울은 아닌 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목사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다른 견해를 별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살아난 우리가 감사할 것 뿐이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 중은 살아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이에요. 아, 왜 이걸 빨리 안 전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안 살려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보세요.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좋은 환경 버려두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한국 땅에 왜 왔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품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품는 건 괜찮은데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저 사람들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만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좀 있기는 있어요.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내려가는데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몇몇 사람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바다가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왜 우리만 살리고 저 사람들은요? 구조대 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답답하거든 당신이 뛰어가서 선도 구해내세요. 그러면 뛰어가야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할 여지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긴 합니다. 괜히 다른 질문을 하는 바람에 옆으로 약간 샜는데요. 자금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되니까 그럼 그 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 이후로 가는 여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도 물론 복되지만 현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때도다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힌트. 13절 중간쯤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제청이다. 그죠? 성령이 제청을 하시네요. 그럼 앞에 처음에 동의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뭐 그때 본문이 안 밝히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중요하진 않지만 네, 그분이 그분이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제 이런 고생 안 하고 편히 쉰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서 대충 좀 믿고 천국 가면 거기 가서 더 열심히 하면 안 될까? 고통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하기로 하고 여기서 좀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럼 다 갈 수 있죠.
다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요. 여기 말하는 이 수고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렸죠. 거기 가서 수고를 거치고 쉰다. 야,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 큰 잠잘기다, 그죠? 새벽 기도 다니느라고 잠 못 자는 지가 얼마 안 되면 천국 가거든 정말 실컷 자야지. 그런 겁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천국 가서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팍 누워가지고 세워라, 메워라, 신난다. 주문밥 먹고 그냥 누워서 뒹글뒹글 구부는 곳이 천국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 참 수고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지, 정작 이들은요, 목숨까지 걸어놓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면 막 이런 고생 안 하고 다 쉴 수 있다. 그런 상상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단구절에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그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갈려면 봐라. 이 행함이 있어야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그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행함이 따른다는 얘기는요. 상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게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뭐가 따라오고 있느냐 하니까 그들의 행함이 따라오더라는 얘기는요. 그 행함에 대한 상급이 뒤를 따라온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정말 복될까요? 이 죽음이 뭐 꼭 선교만을 의미하는 건 선교를 의미할 수 있지만요. 조금 확대하면 여러분, 저도 머리 표현을 드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뭐가 죽을 일이 그리 많았어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그 사는 거네.
그 속세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없앤다는 게.
속세하니까 어디서 말이야. 속세에 대한 날마다 죽노라. 뭘 죽여요? 개인적인 욕심.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을요. 날마다 억누르고 사는 거죠.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성질이 팍 붙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억누를 수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생각을 해봐요. 속에 천불이 나고 속 터집니다. 성질대로 갈 것 같으면 확 붙어버리겠는데 그런 걸 누르고 그래 내가 죽지 그러고 삭히면요 스트레스 안 쌓일까요? 아니 그렇게 날마다 죽으면 그거 복된 거 맞아요? 복이 될까 화가 될까?
화병
네? 화병 거네. 그럴 가능성 많아요. 가끔은 저 사모님들이 속에 골병든 사모님들이 더러 있어요. 왜? 사모가 돼서 나설 수 없잖아요. 화가 나지만 참아야 하잖아요. 그 화를 누구한테 풀어야 하죠? 목사님한테 풀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들은 척도 안 해버리죠. 사모가 돼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 화병 내지 골병든 사모님들이 제법 있답니다. 사모님 골병들게 하지 마세요. 어? 사모님이 뭐 저런 걸 다 하고 그래가 입대지 말고 좀 놔두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아줘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정도는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게 복된 겁니다. 내가 억지로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참을 인자를 뭐 어디에 몇 번을 새겨요? 그런 것은 스트레스가 되거나 화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면 이런 분노도 참을 수 있지. 이래서 넘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면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그렇게 죽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나쁘고 어느 쪽이든 좋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 때 했긴 했는데 그 말도 또 있어요. 내가 죽을까 살까 안 놓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낫다 그랬죠?
내가 죽는 게 더 좋지만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공부했던 게 좀 남아있어서 그런 얘기도 몰라요. 내가 나는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니라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죽인다고 위협하면요? 하나도 화가 안 난대요. 맞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죽으나 사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 이거 참 요즘 말로는 좀 어려운데 예리한 낫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해하다라는 게 예리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럴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니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럼 이 구름이 앉으니가 누굴까요? 거둔 곡식은 뭘까요? 믿는 자들요? 곡식 거두고 어떻게 할까요? 곡간에 넣는 거죠. 믿는 자들을 거두어서 그것도 한 칼에 아주 예리한 낫을 휘둘러가지고 한 칼에 싹 거둬가지고 곳간에 넣어버리더라. 그러면 구름이 앉으니 누구예요? 예수님 갈락하니까 좀 잘 안 맞는 데가 있죠. 어디? 천사가 나와가 뭐라 그래요? 이 천사가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게 말도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말의 문제예요. 이걸 영어로나 생각해 보세요. 내 낫을. 낫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놔두고요. 영어로는 높임말, 낮춤말이 없잖아요. 우리말로 번역을 이래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영어로 됐다고 치면 우리말로 옮기면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라고 번역해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히브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이것을 존댓말로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라고 말하기가 선뜻 잘 안 되는데 그 원어 쪽으로 혹은 영어로 옮겨본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한 칼에 믿는 이들을 싹 거둬들여 버렸더라.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는 또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심판 얘기 17절부터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긴 다른 또 천사입니다. 또한 위한 낫을 가졌더라. 그도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러면 제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나오면, 계시록 공부를 꾸준하게 해오신 분은 제단에서부터 나왔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기도. 네. 무슨 기도요?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기도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갔거든요. 그럼 거기서 천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가 항상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에서부터 천사가 나와서 그러면 이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그러니까 그 심판의 심판은 왜 일어나는 거니까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이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만 끝나버리면 이게 추수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좀 분간이 잘 안 되는데요. 그 뒤에 붙은 얘기가 심판이란 걸 알게 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해. 왜 그 심판의 이야기를 포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포도와 저쪽 포도는 다릅니다. 그 추수하는 방법이나, 우리나라 포도는 추수를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따가지고 터질세라 곱게 모셔다가 이래가지고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그래가 과일채 먹는 나라지만 저쪽 이스라엘이나 대부분의 나라들 포도는요 따가 그대로 즙을 짜버립니다. 즙을 어떻게 짜죠?
밟고.
밟아요? 그렇게 밟아요. 큰 통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뒤집으네?
다 씻었겠지.
다 씻어. 아, 들어가게야 씻었겠지만, 씻어도 그 뭐, 무덤 걸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발에 뭐,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럴 건데.
발에 대면 괜찮아요.
예? 네?
자료가
아, 발에 대면 괜찮다고요?
네, 안심하고
난, 막, 별 생각 없지. 근데, 그쪽 포도주는, 포도를 따는 즉시 그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정말 지금 밟아가지고요. 전부 터트려버리고, 껍질만 빼내고, 다 빠지잖아요?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참, 진짜 아니다. 무덤 걸린 사람 어떡하노?
진짜 안 들어가고 있어. 아,
무덤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이 얼마 있다고? 깨끗한 장화 신고요. 아, 내가 틀렸다. 장화 신고 안 들어간대.
아.
예. 그 전에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큰 통에 넣어놔놓고 들어가가 없겠는데요. 들어갈 때 그러면 뭐 입고 들어가게?
맨발로요?
나가보고 들어간대요. 몰라, 내가 듣기로는 바가보고 들어간대요. 옛날에 그 있잖아. 엄마들이 요리할 때, 비닐 장갑 끼고 요리하는 거하고, 맨손으로 주무는 거하고요. 차이 있어요? 뭔 차이? 그러면, 뭐, 손에서 뭐가 떨어져가 묻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손 맞으라 하는 게. 그거 아니고서야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비닐장갑 끼고 있기나 그거 있기나. 발맞냐? 맞아. 포도주는 발맞은 건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벗고 들어가서 그렇게 삐댄 그것이 그 무슨 작용을 좀 하나 봐요. 그 맛이 났대요. 그래서 필요하답니다. 근데 뭐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막 땀나고 이러면 땀도 섞이고 막.
그럼요.
육즙과 가죽이 섞여가지고.
기름도 떨어질 게고, 멋지게 저시게 그런 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무슨 발효에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됐는데,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 옛날에 우리가 손맛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엄마가 뭘 만질 때요, 그, 뭡니까? 손으로 주물락거리고 음식 만드는 게 이게 맛이 더 있었다는 얘기는, 아, 뭔가 있긴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엄마 손들 보면요, 거치를 가지고 이 봄에 쩍쩍 갈라지면 참 형편없어요. 그런 손 가지고 무치가 내놓으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손도 안 차놓고요. 너가 할매 손이니까 네 묵대. 남 할매가 이런 손 갖고 만졌으면 네 안 묵겠다, 그지?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손맛이라는 거 보면, 아,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요. 좌우간 포도주는 그렇게 짜는데, 그렇게 짜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그런다. 그 포도즙을 그렇게 짜니까 나오는 즙이요. 마치? 피와 흡사하잖아요.
여기는 무슨 어떤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었던가 본데요.
아, 물론 틀이 있어야 되죠. 아, 그 틀이란 게 딴 거 아니고. 아니, 그걸 짜는 게 아니고.
짜는 거요? 울타리인가?
그 울타리가 말고 뭐 망같이 만들어가, 통해가지고 밑에는 망인데 그게 포도즙을 넣고 올라가서 밟으면 밑으로 쏙 빠져버리죠. 말은 그런 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짜내는 기계 이런 게 아니고요. 셋, 아, 맞아. 셋이 그렇다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심판을 포도주에 비기느냐 하면 마치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는 그 과정이 심판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즙을 짜내는데요. 그 피가 얼마나 나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1600스다디온 이러면 스타디온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요. 그거 확인 안 하는 사람 정말 근성으로 보는 겁니다. 얼마요? 어디에 320kg가 나와 있어요?
180m.
저게 있다고요? 대충 길이가 이 원래 로마가 안 돼요. 1스다디온이 200m 조금 안 됩니다. 200m 조금 안 되는데 그걸 거리로 환산하니까 저 사람이 얼마?
어디서 썼는지 여기 320km.
예, 아 제가 확인했던 거는 약 300km 조금 더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세요? 약한 300km. 아 길이가 300km 좀 넘습니다. 높이는요? 예? 말굴렉 하는 게 요게 높이를,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말굴렉. 말을 세워놨는데 말굴렉 정도 되니까 1m 정도 된다면 보세요. 호수가 생긴 겁니다. 그 피가 쌓여가지고 호수가 되는데 길이가 300km를 좀 넘고 깊이가 말굴레 높이 정도 될 정도의 그런 피의 호수가 생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남북의 길이가 대충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땅 전체가 피바다가 된 거죠. 심판을 설명을 하면서 마치 그 포도즙을 짜서 이런 엄청난 피바다를 이룰 만한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있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심판의 모습이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심판이 있다. 그런데 성도는 이거하고는 빌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쭉 그려내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20절에 그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성 밖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심판이 행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밖이란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성밖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네. 끌려가신 네. 곳입니다. 성밖에서 죽음을 당하셨느니라 히브리스에 그 표현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밖으로 끌려나가서 희생을 당하셨고 또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핍박받은 장소가요. 끌려간 장소가 성밖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던 곳이 바로 성밖입니다. 성밖으로 끌려갔어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원하는 그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을 신원하시는 그 심판이 거기 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오히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인데 이걸 보고 또 아이고 하나님 심판 정말 끔찍하구나 믿는 성도가 그럴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빠진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계시록의 내용이 늘 뭐 어떻게 본다면 두렵고 떨리는 듯한 얘기들이지만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늘 염두에 두세요. 그 계시록은 절대로 무섭고 기괴한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가 역시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